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로 5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49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여짜오대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일에 저는 선한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어떤 제자가 될 것인가, 2025년을 보내면서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를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선한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보다 먼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이해 그리고 공감이 있는 그리고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그런 선한 사람이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그것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또한 주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또 다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주제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조셔도 괜찮습니다.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되자 마음에 다짐만 하셨으면 괜찮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자리는 예수님께서 한창 인기가 있으실 때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진리를 전파하셨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배웠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믿기 힘든 기적이 두 번이나 일어났고요.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리고 또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과 그리고 또한 자긍심으로 넘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정말 잘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쯤에 내가 제자로 이렇게 불림받은 것이 정말 대단한 행운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즈음에 그들은 아마도 무엇인가 큰 것을 얻었다는 그런 기대감과 또 많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순환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실 것을 죽으심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아마 잘 들려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가 잘 되고 있을 때 어떤 단체든지 사람이든지 조직이든지 항상 두 가지 문제가 도출되곤 합니다. 우선 첫째로는 그 조직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 조직이 이렇게 잘 되어온 데에는 바로 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공로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가 더 큰 공로자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혹은 누가 예수님에게 더 사랑을 많이 받고 신뢰를 받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가를 놓고 다투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인가가 잘 되고 있을 때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가 잘 되어 가고 있을 때 드러나는 또 다른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그 집단의 우월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단 이기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정통성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배제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생겨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이제 말을 이어가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바로 직전에 야고보와 함께 베드로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놀라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그 장면을 보았던 제자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극적인 장면을 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왔더니 남아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그 하나를 아이 하나를 제대로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귀신도 내어쫓지 못하는 제자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했겠죠. 나머지 제자들이 하찮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일어날 법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이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 말을 정리해 보면 귀신을 내쫓는 일은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라이센스인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남용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허가도 없이 라이센스도 없이 제자들도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마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뭐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요한은 이런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우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줄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얼마나 열중하셨습니까? 얼마나 집중하셨습니까? 많은 훈련의 과정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실천, 그리고 실습의 과정까지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겪어왔던 요한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일은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니고 훈련을 받은 우리 제자들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요한에게는 어쩌면 당황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제자들을 열심히 훈련시키셨고 계셨음에도 제자들에게만 귀신을 내어쫓는 특권을 주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다면 그들에게 권한과 그리고 힘도 주셔야 함이 마땅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일을 제자 그룹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열어놓으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조금은 놀랍기도 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잘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훌륭한 선생 뒤에 나타나는 분파적인 성향을 가진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공자의 사상은 매우 훌륭하지만 그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유교는 수많은 분파를 만들어내고 또 끊임없는 논쟁과 비판을 만들어냈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깔뱅의 신학과 사상은 매우 훌륭합니다. 그리고 포용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깔뱅의 제자들로 이어지는 깔뱅주의로 넘어가면 분파주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은 그렇지 않은데 제자들은 도리어 분파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제자들은 분파적인 성격을 가지고 아주 좁은 마음으로 그들만의 권한, 그들만의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태도가 요한의 말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그 자신이 말을 하면서 이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므로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제자들의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중심으로 그 일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집단을 중심으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룹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중심점입니다. 그 제자들의 그룹에 속하지 않은 다른 이들을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허용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타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귀신을 내어쫓는 모든 이들에게 그 능력과 권한을 열어놓으십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만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분파적인 태도, 배타적인 모습은 종종 우리가 경험하는 종교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분파도 나뉘어지고 교파도 나누어집니다. 때로는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런 배타적인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많은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장로교가 있습니다. 이 장로교라고 하는 뭐 대한예수교 장로교 장로회라든지 또는 기독교 장로회라든지 여러 이름으로 장로교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로교는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특별히 배타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단의 경우에는 그것이 갈라지고 갈라져서 지금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름의 교단이 대략 한 2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달라진 겁니까? 얼마나 많이 갈라진 겁니까? 자기만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배타적인 태도가 한국 교회에 상당히 만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은 조금 실제적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느 단체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단체를 제가 계속 지원해도 될까요? 유튜브에 나오는 그 사람은 그곳 지원을 끊으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나름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요즘 이런저런 주장으로 자기 주장을 펴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좋은 일을 하기를 원했는데 내가 지금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어느 기독교 방송이 어떤 문제, 이슈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원을 끊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느 신학대학이 이런 문제, 이슈에 대해서 단호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그 학교를 지원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교회가 이런 학교를 지원해야 합니까? 또 이런 저런 단체는 혼합주의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으니 그 단체에 소속된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어서 속히 빠져나오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글쎄요, 점잖은 척 그리고 아무 일 없는 척 열심히 또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겠지만 요즘 하도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리다 보니까 과연 이 사람들을 배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을 다 끊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만 신앙이 옳은 것 아닌가?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경향은 아주 강한 분파주의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파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유튜브나 여러 매체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하나 좋은 단체가 남아있을 수가 없고요. 어느 하나 교회가 남아있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직 자기만 옳고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 바른 신앙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전형적인 분파주의, 배타주의입니다. 이와 같은 배타주의적인 노선을 갖게 되면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모을 수 있고 또 응집력도 생기고 또 강한 동력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아주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타주의는 결국은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결국은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이것은 교회뿐 아니라 어느 영역, 어느 단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돕고 또 함께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목소리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일부는 맞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는 것을 그냥 방관하거나 또는 오래된 단체나 교회라고 무작정 돕거나 포용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지적하고 바르게 그렇게 이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우리가 포용을 해야 되고 어느 지점에서 우리는 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포용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을 여러분이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면 좋겠습니까? 포용과 배제라고 하는 이 구별의 지점을 찾기 위해서 오늘 조금 더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은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가 생각이 나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했던 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두 곳에 등장하는 똑같은 표현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으시는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요한에게 주신 말씀과 분명히 반대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본문에서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심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와 동일한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를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포용적인 태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함께하지 않는 것만으로 이미 반대하는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반대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바알세불에 대한 비판을 들으시면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다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한 배제를 표현하셨습니다. 한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포용을 말씀하셨다면 한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배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 같은데 한 곳에서는 배제가 있고 또 한 곳에서는 포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긴장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여기서 이 둘을 풀어가면서 구별하면서 그러면서도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우리가 구별해야 될 매우 중요한 한 단어, 한 표현이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에서 사용된 대명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다라고 단호한 배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다 모두가 다 너희를 반대한다고 생각하지는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그러나 너희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큰 배제에 큰 문제가 되지만 바로 제자들에게는 다양성의 영역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학적인 체계와 좀 다르다고 모두 이단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체계와 조금 다르다고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이단이 될 수 있고 적그리스도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와 조금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또 우리가 가진 직제와 조금 다른 직제를 가지고 있다고, 또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우리와 조금 다른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좌라고 우라고 혹은 우리가 반대하는 신앙의 실천을 저쪽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요 이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독론과 교회론의 극명한 차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독론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구원, 예수 구원, 그리고 예수 소망입니다.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와 다르게 주장하는 이들을 신앙적으로 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론으로 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모습의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하고 서로 존중받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모습의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동방정교회 또는 가톨릭교회, 성공회, 루터교,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교단, 우리 한국 안에는 200여 개의 장로교 교단의 팻말을 들고 있는 다른 교단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예배드리는 모습도 다르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우리가 보기에 일부 잘못된 신앙을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또 때로는 그것을 어느 정도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것들 중에도 관점을 달리하면 이해가 될 만한 것들도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자유민주주의 체계 안에서도 존재하고 심지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안에서도 존재하고 왕정이 있는 국가에서도 존재하고 심지어 이슬람, 힌두교, 불교와 같은 종교 국가 안에서도 교회는 존재합니다. 때로는 교회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교회적인 역할을 잘 여건에 때문에 잘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교회는 이렇듯 다양한 모습을 보이며 수천 년을 지금까지 이어내려 왔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교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독일 통일의 시작점이 되었던 바로 그 교회는 당시 공산주의 지하에 있었던 라이프치 성 니콜라이 교회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독일 통일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했고 그것의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일성은 이것입니다. 교회의 일치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제자들도 필요하지만 예수님 멀리서 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귀신을 내어쫓는 이들도 필요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제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목사라고 하는 직제를 갖지 않고도 세상 어디에선가 복음을 전파하는 또 다른 전도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드러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포용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를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문제도 그러합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은 자신의 주장을 퍼면서 이 편과 저 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저런 말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외치는 이유는 여러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나라를 통합하고 화해시키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포용과 배제 사이에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부차적인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2025년은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며 배제와 포용 사이에서 결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셨건만 우리는 도리어 그 주님의 이름을 들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핍박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넓고 크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 사회가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때 우리 성도들이 할 바를 알게 하시고 세상을 바르게 세우고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는 주님의 종들, 화해와 포용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